발락이란 말은 나의 사자다. 그러니까 나의 사자란 말은 심부름꾼이다, 사신이다, 대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라기 이 선지자는 BC 450년경,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너무 부패해가지고 부패해서 아주 그런 그 죄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바로 질문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도 잘못했고요, 질문도 잘못된 질문을 한 거 있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다. 그게 보통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시험 중에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요,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착각.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4장에 나옵니다. 4장 2절부터 3절에. 그리고 사단을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한다든지, 그리고 또 착각을 한다든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사단을 못 이겨요.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런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바로 설 때 사단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고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전에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스라엘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첫째로 여기 1장 2절 보세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질문했더니 그들이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잘 모르는 거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모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예? 2절 3절에 보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형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 야곱에게 축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모릅니까? 네?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자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나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구석이 있겠지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이스라엘이 훌륭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착각해가지고 선민의식에 잡혔죠. 민족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엉거니 내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자랑 엉거니 포럼하면서도 엉거니 나를 나타내는 사람. 그 대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모르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모르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눈꽃만큼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1장 6절을 보세요. 6절. 6절. 하나님 질문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아버지를 아들은 공경하고 주인을 종이 공경해 하거늘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질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1장 6절에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요약하는 분은 제대로 구체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았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당연히 그래야 하거늘 나는 너희의 주인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멸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내가 뭘 못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걸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너희가 제사를 멸시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지 않았냐 말이야. 1장 6절, 7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더러운 떡을 바치고 여기 7절에 병든 것을 바치고 흠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백성도 죽고 제사장도 죽어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눈먼 짐승이나 다리 부러진 그런 양이나 소를 갖다 바치면 죽어요. 그런데 병든 거를 바치고 그러면서 훔쳐가지고 바치고 여기요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거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제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제물 갖고 오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싫다, 싫다. 제사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왜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 받기를 왜 거절하셨겠습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 예배를 멸시해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리지 않아요. 시간 나면 드리고요. 바쁘면 안 드리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한 대로가 뭡니까? 흠이 없는 제물.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피만 뿌리면 되는 줄 알아, 그냥. 뭐 하나님이 피를 좋아합니까? 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를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없이 거룩하게만 드리면 됩니까? 그리고 시간 남으면 드리고 여기 14절까지 보시라고요. 7절 더러운 떡을 드리고 8절에 병든 거를 드리고 10절에 제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13절에 보니까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제물을 드렸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멸시할 뿐만 예배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복음 없는 예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아요. 저는요. 기분 나쁠 있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요. 힘 빠질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말이야. 불가능한 일이 보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끊임없이 잡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하도 훌륭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나 보죠. 그리스도 언약 안 잡아도 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영광의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세 번째입니다.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2장 17절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얘들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성적 타락입니다. 2장 10절부터 16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remnant들 15절 보라고.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거든요. 왜 하나를 만드셨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 여자와 한 남자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한 여자와 개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하나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건 왜요?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뭐 대학가 주변에 그 하숙비가 비싸면 그냥 동거한다면서 대학생들이. 같이 살다가 마음 맞으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졸업할 때 잘 가 하고 헤어진다면서. 만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여관 간다면서 모텔 가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드셨는지 아느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 살릴 그런 거룩한 후손을 원해요. 근데 성적으로 타락해 보세요. 더러운 자식을 낳는다고. 부모 밑에서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음란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미래 살리는 주역이 되겠냐고. 지금 뭐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임신자유 이런 걸 말 못하도록. 여기 보니까 하나를 창조하지 않아. 하나. 이 하나란 말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창세기 1장 27절 형상.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대1. 일부일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려서 맞이한 조강지처를 버리지 마라. 조강지처를 사랑해라. 우리 어머니가 양로원했잖아요. 여기 윤사무엘 장로님 계시지만 지금 복지관에서 일을 하니까 잘 알죠. 조강지처 무시하면 나중에 중풍 걸려. 조강지처가 똥오줌 다 받으네요. 그러지 마세요. 좀 힘 좀 있다고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양로를 했기 때문에 잘 봤다니까. 젊어서 힘 좀 있다고 부인 때리고 말이지 애들 무시하고 나중에 버림받아요. 무슨 병 걸릴지 몰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파심은 대로 팥 납니다. 잘하십시오. 까불지 말고. 여기 보니까 조강지처한테 잘해라 그랬어요. 왜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바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후대를 원하십니다. 렘넌트들은 기억해요.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 시대를 살릴 그 후손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렘넌트가 되길 원하시고요. 거룩한 경건한 후손. 자,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아니, 가만 써보자. 아, 맞다. 자, 네 번째. 3장 7절을 보세요, 7절. 3장 7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 말씀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7절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도 몰라. 하나님이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가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리까? 여기 3장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요, 십일조 내라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십일조 내라.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십일조 내자. 다른 거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십일조는 한번 내봐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갑자기 여기서 십일조, 십일조를 내라는 겁니다. 십일조 회복 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이 대적했다고 하니까 무슨 말로 대적했니요? 3장 13절.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14절에 있어요,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대요. 이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말이야. 말씀대로 살지 못해 갖고 막 우리가 좀 마음 아파하고 이게 무슨 나한테 유익이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마음 아픕니까? 뭐 다른 것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지, 심령이 상하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는.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심령이 상한 렘넌트 있어요? 대답 안 한 거니까 다 그런가 봐. 심령이 상하나 봐, 말씀대로 못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14절에 혹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뭐가 유익이 있고,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내가 마음 아프는 게 나한테 뭐 그렇게 유익이 있겠나 말이야. 다른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고백입니다. 답변.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냐? 지금 오늘 우리, 지금 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질문하셨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냐? 그거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겠죠, 우리는요. 나를 자랑할 거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무슨 차이가 있겠냐? 아니 태중에 있는 태아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랬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감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했을 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멸시했는데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 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런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생명 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복음과 성령 충만한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걸 다 끝낸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니까 여러분 예? 은혜로 모든 게 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 능력 필요 없어요 보탤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모 마리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복음과 성령 충만한 예배. 그리고 이 예배는요. 그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어요. 어떤 가운데서 양보하면 안 돼요. 제사를 멸시하면 안 돼요. 병든 거. 훔친 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레멘트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는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다 하고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놓고, 바쁜 일 놓고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해. 우리는 정말 이 생명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우선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 답을 하나님께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멍청하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런 하나님 멸시하고 이 제사를 무시해놓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말씀 묻는다면 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정말 생명 걸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 그랬거든요. 언제 괴롭혔습니까? 그랬어요. 성적으로 타락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뭐가 무시돼요?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거로 동성연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창조원리 창조윤리라고 그래요. 윤리 뭐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 이건 창조 원리 윤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진리예요.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무시해도 됩니까? 안 돼요. 선악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그건 사람이 알아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창조 원리가 있고 윤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동성연애 왜 반대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창조 윤리에.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런 거 양보하면 안 돼요. 지금 수많은 지금 교회와 목사들이 말이 동성연예인들을 옹호하고 말이지 신학대학 안에서도 동성연애 옹호하는 동아리가 있고 말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괴롭혔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이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일 때 많잖아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를 봐도 억울해도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양보해버리니까 나중에요 더 큰 응답이 와요. 진짜예요 이거는요. 그냥 뭐 누가 무슨 말 무슨 말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얼마 전에 뭐 무슨 오해된 게 있거든 목사들이 나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다 틀린 생각이에요. 그들이 다 틀린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그런 오해인데 이런 방법. 우리 부목사님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한테 돌아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11조 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도 된 것과 구원 받은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내 생명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바쳐라도 바쳐야 되는데 11조도 못 바쳐? 네? 은혜임을 몰라서 그래요. 내 거 아까운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은혜를 망각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드려도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다 드려도. 그 가운데 얼마를 드려놨는데 그것도 못 드려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게. 역대상 29장 14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다윗이요. 헌금 드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드린 거예요. 너무 많이. 나중에 그만 갖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만 갖고 와. 그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걸 드렸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렘넌트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다 드려요. 지금 갑자기 왜 11조 얘기를 했겠어요? 돌아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라. 그 말이 모든 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나도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돌아간다. 돌아가는 건 뭔데? 저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가스펠송도 있는데 아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단순한 11조를 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11조를 안 내가지고 지금 성전이 피폐해졌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지경이라니까 지금. 교회가 11조 안 내면 교회가 엄청 어려워지겠죠. 왜 그래요? 백성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내거든.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4번의 온전한 11조는 교회를 살립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면 그건 뭐 다 살게 되겠죠.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명 걸고 피 흘리는 그런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아요. 말씀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씀 회복하고 자유 회복하고 모든 걸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생명 걸고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내려온 이 복음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린 결과예요. 여러분요,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 꼭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받은 바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은 말씀을 생명 걸고 붙잡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번째 아담이 다 회복했어요. 피 흘리심으로. 이거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말씀. 설렁설렁 그냥 대충 잡아갖고는 안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 그냥 설렁설렁 전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여기에요,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는요, 보통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예배 못 합니다. 개돼지 같은 복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가장 가장 가치 있는 그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벗어났다. 또 말씀드려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말라기 이후로요,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선지자거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옵니다. 400년 동안. 이때를 암흑기라고, 암흑기. 고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말씀 놓치면요, 완전 노예입니다. 사탄의 노예입니다. 종노릇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였겠습니까?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 오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 한 명도 안 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라고.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길고 오득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랫동안 나한테 허락하시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라고.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 응답 옵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한테 이처럼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라.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지 멋대로 살고 죄악이 난무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뜻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에게 말씀 전할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탄식했겠습니까? 지금 무법천지가 돼버렸습니다. 말씀 없으면 그게 된다니까. 짐승 사는 세상이 돼버려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한 거예요. 그럴수록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요. 이걸 근거로 해서 뮤지컬 하나 만들었었어요. 뮤지컬. 나를 우습게 쳐다봐. 병든 자, 가난한 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자가 내가 고등부 담당할 때 뮤지컬 하나 만들었었다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대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짠 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고 승리하는 내용 나오고 그런 뮤지컬을 만드는 우리 교회에서 좀 했었죠. 한번. 왜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400년 동안 천지자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대망했어요. 언제 오실는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다 오셨잖아요.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질문할 때 엉뚱한 대답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바른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거나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예배의 삶에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